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16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1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는 물론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일상의 삶에서는 물론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임마누엘을 경험했고 또 골리앗 앞에서도 임마누엘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일상에서 양떼를 돌볼 때에 그 달려드는 짐승들과 싸웠던 시간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훈련과도 같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삶과 믿음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습관적인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공부 습관을 가진 학생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또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진 교인이 믿음이 성숙합니다. 신앙이 습관적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신앙 습관을 갖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예,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은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벼락치기 신앙은 좋은 습관, 신앙 습관을 가진 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참 밋밋한데 그 밋밋한 것을 잘 지속하는 것이 힘입니다. 비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한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도 입혀보고 또 투구도 씌워보고 군복도 입혀보고 칼도 줘봤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칼이 아니라 돌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울의 방법이 있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방법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나를 훈련시켜가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또 늘 해오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C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누구 편인지를 분별한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누구 편인지를 분별한다. 골리앗은 자신이 가진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누구 편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것이나 또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또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 삶만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에베소서 2장 22절과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암송하신 분들 손 살짝 들어보실래요? 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씩씩하게 손 들어보실래요? 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네. 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또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네, 네. 꼭 난 안 하면 안 되겠다 계십니까? 아, 네, 네, 손 드신 거예요? 네, 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으로 참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네, 넘기시라.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금방 외우신 다섯 분 예, 100점씩 드리겠습니다. 예, 큰 3번 17장 55절에서 18장 5절을 제가 요다지교라고 처음에 제목 요다지교만 붙여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연하단과 다윗의 사기를 써놨는데 예, 요다지교 뭘 쓰려고 한 줄 아시겠죠? 예, 관포지교입니다. 예,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관포지교는 관중과 포수가의 그 사귐을 말하는데 중국 그 제나라 시대 때 포수가가 사실 두 사람의 친분이라기보다도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포수가가 관중을 좀 일방적으로 돌봤습니다. 예, 그 둘이서 장사를 하는데 몰래 관중이 돈을 더 많이 빼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일러주니까 괜찮아 그 관중 집이 가난해서 그래.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 관중이 그 이제 벼슬 시험을 받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운을 잘못 타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전쟁터에 나갔다가 세 번을 도망가거든요. 예, 그때도 그 집에 노모가 있어서 그렇다고 예, 그렇게 그 이제 방 쉴드를 쳐 줍니다. 그 나중에 그 관중이 그 죽게 되었는데 그를 그 하여튼 재상으로까지 있게 해 줍니다. 그 요나 우리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사실 요나단의 일방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31장에 가면 이제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죽게 되는데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다윗이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답다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자란 것은 이제 다윗이 그 왕위에 등극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난 뒤에 그 요나단의 아들의 므비보셋을 찾아서 함께 그 왕궁 식탁에서 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 대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예, 이 요나단과 다윗은 참 특별합니다. 예. A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와 돌아올 때에 사울왕이 반복해서 말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7장 55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예, 사울왕이 반복해서 한 질문은 누구의 아들이냐입니다. 성경이 그 모든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예,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앞뒤 이야기에 섞여 있기도 한데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55절과 56절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57절, 58절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있는 여러 씩씩함을 보고 그 무기 드는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사울왕은 다윗을 모르는 듯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사울에게 일시적으로 기억 장애가 왔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왕의 질문이 이 소년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 아버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럼 아버지를 알고 싶으냐 하면은 그 골리앗을 죽이면 그 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왕의 사회가 되고 또 뭐였죠? 예, 세금 면제. 그 죽인 사람의 세금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통틀어서 세금을 다 면제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 왕이 그 전령을 그러니까 막 자기에게 좀 이 그 악령이 들어오면 이상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해서 다윗을 데려오는데 그 사울 왕이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요. 그 아브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브넬 장군인데요.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오게 이제 오는데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살펴보겠지만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인정받는 장수가 될 텐데 그러면 제일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하게 아브넬입니다. 같은 장군이니까. 예, 또 사울은 또 한 칸 위니까 약간 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울 왕이 그 아브넬에게 다윗을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 앞으로 조심해라. 예. 그런데 아브넬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두 번이나 당신의 왕위를 패하고 당신보다 나은 이웃을 왕으로 세울 거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약간 뛰어난 사람을 보기만 하면은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번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마음이 끌렸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랍니다. 말하기를 마쳤을 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전개 과정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눈여겨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금 그 골리앗과 싸운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앞에 그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현 태자입니다. 현직 태자이고 다윗은 이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굉장히 지금 그 양립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굉장히 유심하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그런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불꽃 튀기는 눈으로 쳐다봤다면 이 과정들이 계속 이제 뒤에 나온 과정들은 없었겠죠. 우리가 어떤 우리가 가진 직책으로 또 다른 직책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즉 직책과 직책이 만나게 되고 또 조건과 조건이 만나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예. 그것은 다른 뭐 어떤 교분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어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 대 조건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10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마쳤을 때 요나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갑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영과 인격이 서로 묶여서 전인격적인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에 썼던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하나가 되어가 그 연락되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연락되어가 훨씬 더 실감나게 와닿습니다. 예, 우스개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영적으로 연락하는 관계?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속 사람과 속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분과 신분의 만남이 아닙니다. 나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 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네페시인데 영과 육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전인격 전부. 네. 예, 이 두 만남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인 만남이었다면 긴장과 경계, 또 기선제압 등등의 생각과 행동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번, 다윗과 대화를 마친 후 사울왕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예, 곁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는 양을 못 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울왕은 다윗의 이러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한 용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전에도 살폈지만 그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은 사람을 신앙적, 인격적으로 보는데 아버지 사울은 인간적 용병으로 봅니다. 사울왕은 그 지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지만 인격과 신앙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 애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을 높이려는 노력만큼 속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승부는 겉사람으로 나지 않고 속사람으로 납니다. 2번, 대화를 마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겉옷,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 겉옷은 이게 왕자가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지위와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내가 나의 신분으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신분으로만 교제하면,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진 명함의 안면으로만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소중하게 여기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소중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F번 5절을 읽고 다윗의 삶과 그에 따른 결과 평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예, 갑은 다윗의 삶의 내용은 보냄을 받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입니다. 보냄을 받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예, 우리의 삶은 언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성실해야 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옥살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성실하고 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그 13년의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그 4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출발이 바로 요셉의 애굽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합은 다윗의 삶의 결과 예,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예, 다윗은 20대에 군사령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실한 삶이 그에게 지위를 갖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한 결과가 그에게 장군이라는 지위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듭니다. 답은 다윗의 삶의 평판은 예,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하게 여겼다입니다. 합당하게 여겼다. 다윗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과 또 바른 자리에는 명예가 따릅니다. 명예는 항상 제일 뒤에 오는 법입니다. 명예를 앞서서 구하는 것은 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다윗이 이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그 합당하다는 좋다, 잘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합당하다에 제일 잘 해석하는 것은 어울리다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우리는 참 그 어울림은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 친구들 모임에서의 어울리는 언행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예식을 갖추어서 가야 하는 곳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언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아니면 장례식장 갈 때 결혼식장 갈 때에 어울리는 옷들이 있습니다. 예, 그 운동복, 추리닝 입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간다고 뭐 위해를 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장은 그 장소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 6절에서 9절은 이 비교 의식인데, 예, 사울 왕이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A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러 여인들이 여러 악기를 들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누구를 환영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고 다윗을 블레셋을 풀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성읍청에서 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예, 왕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예, 골리앗은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예,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노래하면서 춤을 춘 것은 사울 왕을 환영하고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과 모든 박수는 최고 근자에 있는 왕에게 돌아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에 월드컵 나가서 이기면 그들이 잘했지만 예, 그 영광은 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과 또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 B번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볼까요? 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히브리식 표현은 첫 행보다 다음 행에 더 큰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문학 표현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우지 않고 그 잠언 30장 18절 21절 있죠. 네. 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신나니. 우리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 있으니. 예. 그리고 21절도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것도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예, 표준 세번역에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여인들이 노래한 것은 그 당시 문학 양식으로 그냥 점층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C번,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예,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 불쾌하다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이 내적 소용돌이가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노하다는 안에서 불이 타다는 뜻입니다. 사울 왕은 노래를 노래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이 먼저니까 왕을 먼저 말해야죠. 그 반대로 그러면 그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로다. 그랬으면 사울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임금인데 왜 나를 언급하지 않고 다윗을 먼저 언급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노래한 것,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그것을 정말 만만하게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만만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2번, 감정이 상한 사울 왕은 다윗이 무엇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그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예, 나라. 예, 왕자입니다. 왕자. 그 비교 의식이 가득 차면요, 틀림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은 반드시 불신으로 갑니다. 예, 지금 사울 왕이 그 자기의 생각, 자기는 지금 확신하고 있지만 이 확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잘못된 확신은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예,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옛날 그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부인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의처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의 옷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거 누구 거냐고, 어떤 남자 거냐고 막 추궁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머리카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심을 접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대머리랑 만나나 보다고. 의심하면은 그거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 이 사울왕의 이 고백, 그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고 할 때에 옛날부터 제가 생각나는 한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한시 외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그 남이 장군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백두산석 마도진이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돌은 마도진, 칼을 갈아서 다 없애고, 두만강수 엄마무라, 두만강의 물은 말에게 먹여서 다 없애고, 예, 남아 22평국이면, 사내가 20살에 세상을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 수칭 대장부리요,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고 불러주겠느냐. 그런데 남이 장군이 그 세조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았는데 그 유자광, 한명회, 신숙주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시조에서 그 남아 22평국이면 거기에서 그 평자를 득자로 바꿨습니다. 남아 22득국이면, 사내가 20살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후세의 수칭 대장부리요, 누가 대장부라고 일컬어주겠느냐고 모함을 했습니다. 똑같죠. 이처럼 그 비교의식,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의 그 삶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5번 10절에서 16절은 그 의심, 사울은 다윗을 의심하고 또 다윗은 그렇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부분입니다. A번 악령이 사울 왕을 사로잡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예, 사울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한 번씩 그 정신분열증, 예,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는 조현병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것들, 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편집증, 뭐, 피해망상증, 아니면 과대망상증 이런 것이 나타나서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이 사로잡혔을 때는 바른 사고와 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 바른 사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바른 사고를 할 수 없으면 바른 행동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신이 통제되지 아니하고 바른 사고를 할 수 없고 바른 행동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B번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왕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1절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예, 창을 던졌습니다. 예, 그 사울 왕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군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고요. 또 본래 처음에 들어왔던 그 음악 치료사의 역할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 그 창을 두 번 던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알고 던졌다는 것입니다. C번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이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예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예 최전선으로 내 보낸 것입니다. 예, 이제 이 뒷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예 이제 자기가 손대지 않고 해치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좌천당하는 거잖아요. 또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골리앗을 죽이는 것과 같은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지만 박수 쳐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바르게 행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그 살아가면서 종종 그 느끼게 되는 것은 그냥 이유도 없이 욕을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냥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금방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막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옛 선현들이 그 인생의 조심해야 될 것 크게 세 가지를 말할 때 노년에는 가난한 것 조심하고 또 중년에는 배우자 잃는 것, 중년 상처 조심하고 초년에는 등과 출세, 성공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스무 살도 안 됐잖아요. 20살도 안 됐는데 지금 장군이 됐습니다. 완전히 성공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취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 다윗이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D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예,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출입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다윗은 한직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사람은 윗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도 윗사람 눈에 들려고 하는 것보다 아랫사람의 눈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번 18장 5절, 14절, 15절 그리고 30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한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14,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여 했으나. 예, 30절도 마찬가지인데 예, 지혜롭게 행했다입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예. 이 시기에 다윗의 삶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러나 그 모든 지혜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예,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의 이름은 심히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는다. 외적인 조건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는다. 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군복, 칼 이런 거 다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과 조건의 만남 속에는 참된 교제, 우정 없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대가 입은 옷이나 상대가 앉아있는 자리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신분에 있든 우리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번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게 행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여겨집니까?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아낍니다.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배움의 자세가 좋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또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 그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혜로운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분이 비록 뭐 많은 학문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답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예, 질투의 사람이 아니라 열정의 사람이다. 질투의 사람이 아니라 열정의 사람이다. 그 질투하다는 말과 열정이 있다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예, 영어 단어를 말씀드리면 J-E-A-L-O-U-S jealous 이 단어와 열정이 있는 Z-E-A-L-O-U-S 이게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좋은 쪽이면 열정이고요. 나쁜 쪽이면 질투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18장 9절에 보면 다윗을 주목했다고 나오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 jealous eye, 예, 그 질투의 눈으로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왕이 신하를 두려워합니다. 신하가 왕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왕이 신하를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주객 전도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사울이 그 다윗이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올 때에 다윗을 세워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다.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을 기대해주고 주목해달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쓰여졌을지 모릅니다. 그 반려견이 그 집에 누가 오면 막 짖잖아요. 그 다 물려고 짖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이렇게 귀를 뒤로 하고 막 공원이 빼면서 짖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죠? 예,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두려우니까 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어르렁거리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데 이유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 몰랐을 것입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사울 왕이 출세의 길을 걸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왕은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자기 자신의 믿음과 마음과 인생을 전부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요.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번 다윗이 경건의 생활화와 생활의 경건화의 진면교사라고 한다면 사울왕은 반면교사이다. 경건은 그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삶과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사울왕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다윗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음에도 사울왕은 기뻐하지 않았고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으며 분노하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을 두 번씩이나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직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나 사울의 왕궁에서 또 천부장으로서 백성들 앞에 있을 때 그는 언제 어디서든 지혜롭게 행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워주어야 할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나단이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윗을 대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그런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믿음의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 의 길이 출세의 길로만 치달아갔던 사울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다윗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경건의 생활화와 생활의 경건화의 진면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삶의 자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구역, 교회,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외적인 것으로 상대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질투의 눈을 감고 진리와 생명의 눈을 뜨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